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이 9.11 테러 공격 14주년을 맞았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백악관에서 영부인 미셀 여사와 함께 테러 발생 시간에 맞춰 말없는 묵념으로 희생자들을 추도했습니다. 1분간의 묵념이 끝나고 추모의 나팔 소리가 연주되는 동안 오바마 대통령 부부는 왼쪽 가슴에 손을 얹고 희생자들을 기렸습니다. 미국 국방부 청사인 펜타곤에서도 추도식이 열렸습니다. 애쉬턴 카터 국방장관은 테러범들의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다며 테러범들은 얼마나 오래 걸리든 어디에 숨든 정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뉴욕 세계무역센터 현장에서는 희생자들의 이름을 호명하고 종소리에 맞춰 묵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밖에도 펜실베니아주 서부 생스빌에서는 승무원과 희생된 승객들을 추모하기 위해 건립된 기념관 완공식이 열렸습니다. 지난 2001년 오늘 국제테러조직 알카에다는 여객대 넉대를 납치해 테러 공격을 벌였습니다. 이 가운데 두 대는 뉴욕의 세계무역센터 건물에 충돌해 3천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쿠바 정부가 프란치스코 로마 가톨릭 교황의 방문을 앞두고 수감자 3,500명에 대해 사형과 석방을 단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피델 카스트로가 지난 1959년 공산혁명을 일으킨 이래 최대 규모의 사면입니다. 사면 대상자 3,522명은 주로 60대 이상의 고령이지만 20대 미만 젊은이들도 범죄 기록이 없고 만성적인 질병을 앓고 있거나 내년에 형기가 만료되는 경우 등에 해당됩니다. 이번 사면에 정치범들도 포함됐는지 여부는 즉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사면령에는 그러나 살인죄와 아동성범죄,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은 형집행 만기까지 석방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번 사면령은 즉시 발효되며 수감자들은 72시간 이내에 석방된다고 쿠바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유엔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10일 전 세계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의 비준을 촉구했습니다. 반기문 총장은 국제 핵실험 반대의 날을 기념해 열린 회의에서 국제사회가 하나로 뭉쳐 더욱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현재 핵실험 금지 조약의 서명이나 비준을 하지 않은 나라는 미국과 중국, 북한, 이스라엘, 이란, 이집트, 인도, 파키스탄 등 모두 8개 나라입니다. 반 총장은 이들 국가들도 조속히 비준 절차를 마쳐 조약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 총장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이날 회의에 참석한 미 국무부의 로즈 고테밀러 국제안보담당 차관은 핵실험 금지 조약은 미국은 물론 세계 안보에 좋은 일이라며 조약을 비준하기 위해 미국의 정치권과 여론을 압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 대표도 중국은 이 조약에 확고한 지지자라며 핵 없는 세상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행보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라크와 시리아는 전쟁과 종파 갈등으로 인해 국가 존립이 위태로울 수 있다고 빈센트 스튜어트 미 국방 정보국장이 말했습니다. 스튜어트 국장은 10일 한 회의에 참석해서 이라크와 시리아가 하나의 국가로 유지된다 하더라도 상당 기간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어야 할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스튜어트 국장은 또 이라크에서는 쿠르드족이 이라크 중앙정부에 합류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지 않으며 시리아도 장차 두세 개로 쪼개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존 브레넌 미 중앙정보국장 역시 이라크와 시리아 모두 국경 통제력을 잃고 있으며 특히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R이 선포한 새로운 국경선이 기존의 국경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라크와 시리아는 1차 세계대전 후 오토만 제국이 분해되면서 영국과 프랑스에 의해 국경이 인위적으로 결정됐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폭우가 계속된 일본 북부 지역에서 또 다른 강이 범람하는 등 홍수로 인해 주민 수십 명이 고립됐습니다. 일본 관리들은 수도 도쿄에서 북쪽으로 350km 떨어진 오사키에서 또 다른 강이 범람해 농가 주택들이 침수되고 적어도 40명이 고립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뉴스의 최원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2일 토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또 한 주가 지나고 주말이 왔네요. 정신없이 보내느라 매번 이 주말 계획 세울 짬도 없는 것 같습니다. 주말에 날씨라도 좋으면은요 바깥 공기도 좀 쐬고 들어와야 쉰 것 같은데요. 하늘 맑은 날 모자 쓰고 푸른 들판으로 나가는 분들 많죠. 파란 잔디 위에 작은 구멍에 공을 집어넣는 스포츠, 이 골프 많이들 칩니다. 북한 평양에도 골프장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 골프가 대중화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비싼 사치스러운 운동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 같죠. 장비가 싸질 않고요. 골프장에서 매번 사용료를 내야 하니까 다른 운동에 비해서 돈이 많이 들고 또 돈이 꾸준히 들어가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경기를 좀 타는 스포츠로 알려져 있죠. 미국인들도 최근 경기가 좋아진다는 소식을 계속 듣지만 이 사치를 줄이는 경향이 여전한 것 같습니다. 미국의 경제 전문지 크레인스가 보도한 내용을 보니까요. 경기 침체, 소비자 취향의 변화 등을 이유로 골프 인구가 크게 줄면서 이 골프장의 이 시민공원이나 노인용 주택단지, 또 종합운동시설 등으로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또 미국의 골프 인구가 10년 전에는 한 3천만 명쯤 됐는데요. 최근 조사를 보면은 20%가 줄었더군요. 지난 8년 연속 문을 닫는 골프장 수가 새로 문을 여는 골프장보다 많았습니다. 일리노이주의 경우는요, 골프장의 10%가 더 문을 닫게 될 거라고 하던데요. 그 지역의 한 골프장 주인의 말로는 1990년대만 해도 날씨가 좋으면 수백 명이 단체로 골프도 치고 뭐 결혼식이다 해서 늘 북적거렸는데 미국 경기가 침체되기 시작한 2008년 이후에는 손님이 30% 이상 줄었다고 하더군요. 미국인들은요 골프장에 못 가는 대신에 운동시설이 있는 곳, 이 피트니스 센터에 가서 운동을 즐긴다고 합니다.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질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미국 뉴스 헤드라인,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으로 주요 뉴스 알아보고 용어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주간 기획물, 오늘은 미국인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김묘 기자 함께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29도에 구름 조금 낀 날씨 이어지고 있는데요. 북한의 오늘 날씨 알아볼까요? 9월 12일 토요일 대체로 흐리고 함경남도 동해안 지방은 새벽부터 늦은 오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0도에서 17도, 낮 최고 14도에서 25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평양 구름 많이 끼겠고요. 16도에서 24도 분포, 신의주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14도에서 25도 분포 예상하고 있습니다. 개성 흐리고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16도에서 24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해볼까요? 게리 루이스와 The Playboys가 부르는 푸른 풀밭, Green Grass 들어보시죠.
미국 속의 뉴스, 뉴스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박영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소식들 들어와 있습니까?
예,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를 충격 속에 빠뜨렸던 9.11 테러 공격이 발생한 지 금요일로 14주년을 맞았습니다. 이 9.11 테러 발생 14주년을 맞아서 미국에서는 이를 기념하는 행사들이 곳곳에서 열렸는데요. 네. 예,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한 주 앞으로 다가온 공화당 경선 2차 토론회 참가 후보 명단이 확정됐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미국에는 해마다 7만 명씩 난민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들을 가장 환영하고 있는 주는 어느 주인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첫 소식 보겠습니다. 이곳 미국 시간으로 오늘 금요일이요. 9.11 테러가 발생한 지 꼭 14주년이 되는 날이죠.
맞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죠. 알카에다 소속 테러 분자들이 이 미국의 국내 여객기 넉 대를 납치해서 이 무려 3천 명 가까이 무고한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사상 초유의 테러 공격입니다. 네. 예, 9.11 테러 14주년을 맞은 오늘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가 이 백악관 잔디밭에서 이 첫 번째 공격이 발생한 시간이었던 오전 8시 46분에 1분 동안 묵념을 하면서 이 9.11 테러 희생자들을 기렸습니다. 예, 오바마 대통령은 또 이 워싱턴 근교 메릴랜드 주에 있는 포트 미드 부대를 방문해서 이 나라를 지키고 있는 군인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또 격려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네. 자, 또 뉴욕은 이 당시 테러 분자들에게 납치된 이 두 대의 비행기 공격으로 인해서 세계 무역센터가 붕괴되는 충격을 겪은 도시인데요. 뉴욕에서도 기념식이 있었죠.
예, 뉴욕의 자랑이었던 이 세계 무역센터 쌍둥이 건물이 붕괴된 현장에서 기념식이 있었는데요. 네. 예,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묵념한 같은 시간에 뉴욕에서도 묵념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쌍둥이 건물 중에 두 번째 건물이 공격을 받은 오전 9시 4분부터는 희생자들의 이름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애도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네. 예, 당시 테러 공격을 당했던 국방부에서도 이 유가족을 위로하는 행사가 있었고요. 이 밖에 펜실베니아, 테네시, 미시간 등 전국 곳곳에서 전시회나 연주회 등 다양한 행사로 이 9.11 발생 14주년을 기념했습니다.
네, 참 10년도 더 전의 일인데요. 여전히 뭐 그때 사진이나 모습을 보면은 당시 충격과 슬픔이 그대로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사건이었는지 좀 정리해 주시죠.
예, 2001년 9월 11일, 그날은 화요일이었는데요. 네. 예, 이날 아침에 미국민들은 이 텔레비전에서 전해지는 그 뉴스 화면을 보면서 눈을 의심해야 했죠. 뉴욕시내 이 세계무역센터 110층짜리 쌍둥이 건물 중에서 북쪽 건물이 이 비행기와 충돌하면서 시꺼먼 연기를 뿜어내는 장면을 본 겁니다.
네.
예, 이 비행기는 보스턴에서 로스앤젤레스로 향하던 아메리칸 항공 소속 11편이었는데요. 그로부터 18분 뒤에 또 다른 비행기인 유나이티드 항공 175편이 쌍둥이 건물의 나머지 한쪽, 이 남쪽 건물과 충돌하자 이 극도의 혼란과 충격에 빠지게 됐었죠.
네. 또 무슨 상황인지 제대로 파악하기도 전에 잠시 후에는 또 수도 워싱턴이 공격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예, 뉴욕이 공격을 당한 지 약 1시간 후였던 9시 47분에 이 수도 워싱턴 근교에는 이 국방부 건물 서쪽이 아메리카 항공 77편이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다시 10시 10분에 동부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시 남동부 교회 한 들판에 유나이티드 항공 93편 비행기가 추락하면서 이 미국은 극도의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네. 이 재로 뒤덮인 채 공포에 질려서 건물 밖을 빠져나오는 사람들 기억이 나고요.
네.
또 건물 숲 사이로 시커먼 연기가 다가오는 모습, 또 들것에 실려나가는 부상자들의 모습 지금도 참 생생한데요.
네.
당시 사망자가 무려 3천 명에 달하지 않았습니까?
예, 9.11 테러 사건은 21세기 미국 본토를 공격한 최악의 테러 공격이고요.
예.
예, 이후 미국의 안보 정책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온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공격을 주도했던 이 알카에다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은 사건 발생 10년 만인 지난 2011년 5월에 이 미국 특수부대에 의해서 사살됐습니다.
네, 이 사건 당일 가장 마지막으로 공격에 이용됐던 이 유나이티드 항공 93편의 경우는 다행히 교외 지역 들판에 떨어져서 더 많은 인명피해는 없었던 거죠.
맞습니다. 이 유나이티드 항공 93편은 뉴저지에서 이 샌프란시스코로 향하던 비행기였는데요.
네.
예, 비행기 안에는 이 기장, 부기장을 포함해서 승무원 7명, 그리고 승객 33명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테러 분자 4명이 조종사를 죽이고 이 비행기를 납치해서 항로를 동쪽으로 돌려서 워싱턴 쪽으로 향했는데요.
네.
예, 하지만 이 탑승객들이 납치범들과 용감히 맞서 싸우는 바람에 이 비행기가 워싱턴으로 가기 전에 펜실베니아주 샹크스빌 들판에 추락했습니다.
네. 바로 그 유나이티드 항공 93편이 추락한 지점에 추모 기념관이 세워져 있죠.
예, 유나이티드 항공 93편 희생자들을 기리는 이 플라이트 93 추모 기념관이 처음 세워진 건 이 9.11 테러 10주년을 맞은 지난 2011년의 일이었고요.
예.
예, 14주년을 하루 앞둔 목요일에 이 방문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 방문센터라고 해서 이 작은 규모로 연상하면 안 되고요.
네.
예, 총 2,600만 달러가 들어간 거대한 이 복합단지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네, 이 영상을 보니까요, 커다란 콘크리트 벽들도 보이고요. 또 이 검은 돌을 깔아서 길게 보도가 만들어져 있던데요.
예, 검은 돌로 만든 보도는 원래 이 유나이티드 항공 93편이 지나간 길을 의미한다고 하고요.
네.
예, 2m 높이의 큰 두 개의 콘크리트 벽 사이에 들어선 이 방문센터와 전시관에는 희생자들 사진부터 해서 비행기 안 모습, 시간대별 일지, 또 당시 상황을 전하는 방송 화면, 이 탑승자들의 소지품 같은 게 전시돼 있습니다.
네.
예, 방문객들은 또 이곳에 설치된 전화기를 통해서 이 탑승객들이 마지막으로 남긴 생생한 목소리까지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방문센터 개관식에 참석한 톰 울프, 펜실베니아 주지사를 비롯해서 유가족, 또 방문객들은 이들은 미국 역사의 방향을 바꾼 사람들, 영웅들이라고 치하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9.11 발생 14주년에 맞춰서 테러 공격을 노린 용의자가 체포됐죠?
예, 플로리다주에 거주하는 남성이 미주리주 캔자스에서 있을 9.11 기념행사에 맞춰서 이 테러 공격을 계획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예.
예, 법무부가 목요일 올해 20살의 조슈아 라인 골드버그를 이 폭발물과 대량 살상 무기 관련 정보 유포 등의 혐의로 체포, 기소했다고 밝혔는데요.
네.
예, 골드버그는 지난 7월에 인터넷에서 FBI 정보원에게 이 압력 밥솥을 이용한 폭탄 제조 방법을 알려줬고요. 또 미주리주에서 있을 9.11 기념식에서 이 폭탄을 놓을 방법까지 가르쳐준 걸로 밝혀졌습니다.
네.
예, 현재 골드버그가 변호인을 선임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만일 혐의가 인정되면 최고 20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공화당 경선 후보 2차 TV 토론회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16일에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로널드 레이건 도서관에서 열리는데요. 토론회 참가자가 확정됐죠?
네,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비롯해서 기업 경영자 출신이자 유일한 여성 후보인 칼리 피오리나 후보까지 모두 11명이 참가합니다.
네, 칼리 피오리나 후보는 이번에 처음 참가하는 거죠?
예, 피오리다 후보는 지난달 6일에 열린 1차 토론회 때는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이 상위 10명 안에 들지 못해서 이 정식 토론회 무대에 서지 못했었는데요. 예. 예, 대신 이 본 토론회 전에 나머지 후보들을 위해서 열린 별도의 토론회에 참가했었는데 당시 준비된 자세로 이 자신 있게 질문에 답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예, 그 덕분에 그때부터 지지율이 많이 올랐습니다.
네, 이 폭스뉴스 방송사가 당시 1차 토론회를 주최했었는데요.
네.
그때는 지지율 1위부터 10위까지 10명만 본 토론회에 나갈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11명이 됐네요.
예, 이번 토론회는 뉴스 전문 방송인 CNN이 주최하는데요.
예.
예, 원래 CNN은 7월 16일부터 9월 10일 사이에 실시된 전국적인 여론조사를 기준으로 평균 지지율 10위 안에 든 사람만 초청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피오리나 후보가 제외되는데요.
네.
예, 그럴 경우 1차 토론회 후에 변화된 이 지지율 추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면서 피오리나 후보 측이 항의했고요. CNN 방송이 이를 받아들여서 1차 토론회가 열린 8월 6일부터 9월 10일 사이에 실시된 조사에서 10위 안에 든 사람까지 모두 참석할 수 있도록 바꾼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피오리나 후보까지 참가할 수가 있게 된 건데요. 다른 10명은 어떤가요? 지난번하고 똑같습니까?
예, 똑같습니다. 현재 공화당 후보들 가운데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당연히 참가합니다.
네.
예, 트럼프 후보는 10일 발표된 CNN 여론조사에서 32%를 기록하는 등 여전히 선두를 유지하고 있고요.
네.
예, 최근 여론조사에서 2위로 부상하고 있는 외과의사 출신의 벤 카슨 후보를 비롯해서 제프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 랜드 폴 상원의원 등 약간의 순위 변동은 있지만 10명 모두 다 2차 토론회에 참가합니다.
네. 공화당의 경우는 후보 수가 17명에 달합니다만 민주당 후보는 아직 5명으로 좀 단출한데요.
네.
민주당 후보 토론회는 언제 열리나요?
예, 다음 달 중순에 있을 예정인데요. 10월 13일에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에서 CNN 방송 주최로 열리게 됩니다.
예.
예, 공화당은 내년 3월까지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10차례 이상 이 후보 토론회를 열 예정인데요. 하지만 민주당은 6번밖에 열지 않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경선 출마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이 조 바이든 부통령이 최근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서 흥미로운 발언을 했더군요.
예, 최근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면서 이 바이든 부통령이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네.
예, 바이든 부통령이 10일 한 유명한 CBS 방송 심야 프로그램에서 민주당 경선에 출마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 선거 전에 뛰어드는 건 모든 열정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해야 하는 건데 자신이 그런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한다면 그건 거짓말이 될 것이라는 그런 답변을 한 겁니다.
네.
예, 이를 두고 일부 언론은 바이든 부통령의 불출마 쪽으로 마음을 정한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지금 유럽은요, 시리아 난민 사태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도 내년에 시리아 난민 만 명을 받아들일 작정이라고요.
예, 오바마 대통령이 2016 회계연도, 그러니까 오는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 시리아 난민 만 명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죠.
예.
예, 미국은 시리아 내전이 발발한 지난 2011년부터 지금까지 4년 동안 약 1,500명의 시리아 난민을 받아들였고요. 이달 중으로도 또 약 300명을 더 받아들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최근 시리아 난민 위기 사태가 고조되면서 이 돈만 제공하지 말고 더 많은 난민을 받아들이라는 이 국제사회의 압력을 받아왔습니다.
네. 그런데 난민 수가 수백만 명에 달하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만 명이라는 숫자는 좀 적다는 지적 나오고 있죠.
예, 하지만 이 미국은 미국 난민 수용 프로그램에 따라서 전 세계 출신 난민들을 해마다 7만 명씩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게 보면 이 시리아 난민만 만 명이라는 건 결코 적은 비율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해마다 미국에서 새로운 삶을 찾는 사람들이 7만 명씩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자, 그렇다면 그 많은 사람들은 주로 어디서 사나요?
예,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그에 관한 흥미로운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예.
예, 지난해 10월부터 올 8월까지 시리아 난민들을 살펴보니까 시리아 난민들이 가장 많이 정착한 곳은 남부 텍사스주였습니다. 모두 150명이었고요.
예.
예, 이어서 미시간주가 139명, 그리고 캘리포니아, 일리노이주 순으로 100명 넘게 시리아 난민들을 받아들였습니다. 또 나머지 대부분의 주도 아주 적은 수지만 이 시리아 난민들이 살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예, 참고로 이 난민들의 정착지 주소는 국무부가 국제구호위원회 같은 비영리 기관들과 협력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난민들이 미국 전국 곳곳에 살고 있다는 얘기네요.
예, 맞습니다. 이 담당 기관들은 가능하면 이 가족이나 친척 또 친구들이 있는 곳에 이 난민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고요.
네.
예,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저 북쪽 알래스카부터 이 남쪽 미시시피, 하와이에 이르기까지 어디든지 난민들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어느 한 곳에 집중하는 경향은 없습니까?
예, 아무래도 이 동족들이 많이 살고 있는 주가 있으면 그곳으로 더 많이 몰리기가 쉽겠죠.
네.
예, 예를 들어서 지난해 10월 1일에 소말리아 난민은 약 7,700명 정도가 미국에 들어왔는데요. 그 가운데 900명 정도가 미네소타주에 정착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예, 이 미네소타주에는 1990년대 초반부터 소말리아 난민들이 몰려들어서요. 미국에서 태어난 소말리아계 주민 가운데 약 3분의 1이 미네소타주에 살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예, 참고로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적극적으로 이 난민을 받아들이는 주는 노스 다코다주와 사우스 다코다주, 아이다호주, 네브라스카주 그리고 버몬트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미국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김현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주제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최근 전 세계에 시리아 난민의 비극을 알린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바로 터키 해변으로 밀려온 3살짜리 시리아 난민의 시신 사진이었는데요.
네.
이 사진은 전 세계 인터넷과 사회 연계망 서비스, SNS를 통해 퍼져나가면서 유럽이 시리아 난민을 더 많이 받아들이는 정책의 변화까지 끌어냈지요. 자, 그런데 인터넷에선 이 시리아 난민 꼬마의 사진에 이어서 또 하나의 사진과 또 그 사진에 붙은 글귀가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시리아 이민자의 아들이라는 설명이 달린 이 사진의 주인공은 바로 스티브 잡스입니다.
네. 자, 스티브 잡스라고 하면은 미국의 대표적인 정보기술 업체죠. 애플의 공동 창업자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사진을 이 단문 전달 SNS인 트위터에 올린 사람은 이 스위스의 기업가인 데이비드 갤브레이스 씨였는데요. 갤브레이스 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시리아 난민 꼬마는 버려진 물건처럼 파도에 휩쓸려왔는데 이 아이와 같은 국적을 가진 부모 밑에 태어난 스티브 잡스는 기회를 얻었고 세계 최대의 기업을 만들었다고 밝혔지요.
네.
그러면서 만약 이 죽은 소년에게도 기회가 주어졌다면 뭔가를 이뤄내지 않았겠냐는 마음에 사진과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스티브 잡스라고 하면은 현대인의 삶에 참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 인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네.
스티브 잡스가 시리아계인 건 처음 알았네요.
네, 그렇죠. 자, 오늘은 이렇게 죽은 지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는 기업인 스티브 잡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We're going to make some history together today. Working in this garage, Steve Jobs and Steve Wozniak built the first Apple computer board.
It was the magic. We could influence the world.
Hello, I am Macintosh.
네, 때마침 스티브 잡스의 일생을 담은 기록 영화가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요. 네. 스티브 잡스 기계 속의 인간이란 제목의 이 영화는 오는 10월 9일에 개봉할 예정입니다. 이 영화의 감독은 지난 2011년 이 스티브 잡스가 사망한 날 전 세계가 슬퍼하는 것을 보고 유명 가수도 인권운동가도 아닌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수백만 명이 애통해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한 생각이 들었고 결국 이 스티브 잡스에 관한 영화를 제작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영화 평가를 보니까 영화 배우가 스티브 잡스보다 더 스티브 잡스 같았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이 스티브 잡스는 혁신과 열정의 상징이나 다름없던 인물이었는데 출생부터 그렇게 순탄한 인생은 아니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시리아 이민자의 아들인데요. 친부의 이름이 압둘파타 존 잔달리로 시리아의 부유한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네.
이 잔달리는 미국 위스콘신 주립대학에서 유학하던 중에 동갑내기 여대생인 주앤 캐럴 시브를 만나게 됐고 1955년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스티브 잡스가 태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시브의 아버지의 반대로 결혼을 허락받지 못하자 이들은 잡스를 폴 잡스와 클라라 잡스 부부에게 입양 보내게 되죠.
네. 하지만 이 스티브 잡스가 입양된 가정에서 또 성공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잡스를 입양한 아버지 역시 기계에 관심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부모들은 대학을 다닌 적도 없고 가정 형편도 어려웠지만 생활비를 아끼고 아껴서 아들 잡스를 사립인 리드 대학에 보내게 됩니다.
네. 그런데 스티브 잡스가 대학을 중퇴했죠?
예, 맞습니다. 대학을 중도 하차한 잡스는 당시 불교에 심취해서 인도 여행을 떠나게 됐고요.
네.
여행에서 돌아온 후에 친구 스티븐 워즈니악 또 로널드 웨인과 함께 캘리포니아의 아버지 집에 딸린 차고에다가 사무실을 차리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1976년 4월 1일 애플 컴퓨터사가 탄생하게 되는데요.
네.
당시 잡스의 나이가 20살이었습니다. 이들은 개인용 컴퓨터 일명 PC를 개발해서 판매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죠.
네. 그래서 세상에 내놓은 컴퓨터가 바로 애플 1이죠?
그렇습니다. 네. 애플 1은 스티브 잡스의 공동 창업자인 스티브 워즈니악이 개발한 제품으로 자판과 컴퓨터 등을 갖춘 이 세계 최초의 개인용 컴퓨터, 즉 PC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후 PC 시장이 주목을 받게 되면서 이들은 애플 2를 개발했는데요. 이 애플 2는 당시로서는 획기적이고 편리한 기능으로 가정과 회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컴퓨터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창업 5년간 해마다 700%씩 성장하는 놀라운 기록을 선보이면서 스티브 잡스는 성공 가도를 달리게 되지요.
네. 그런데 스티브 잡스가 늘 승승장구했던 건 아니더라고요. 애플을 떠난 적이 있지 않나요?
예, 이 스티브 잡스가 이 1984년에 맥이라고 하는 이 맥킨토시 컴퓨터를 선보였는데요. 비싼 가격에다가 다른 기종과 호환이 쉽지 않다 보니까 생각보다 판매가 좀 부진했습니다. 거기다 편리함 등에 있어서 마이크로소프트와 IBM 같은 경쟁사 제품에 뒤처지면서 결국 스티브 잡스가 애플사를 떠나게 되는 빌미가 됐는데요.
네.
1985년 애플의 이사회는 스티브 잡스의 주요 보직을 박탈했고요. 결국 잡스는 애플을 떠나게 됩니다.
네. 그리고 10년이 흘러서 10여 년 만에 다시 네. 애플로 복귀를 하면서 스티브 잡스 본인도 그렇고 애플사도 그렇고 부활하게 됐죠?
예, 스티브 잡스는 애플에서 해고되자 이 넥스트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이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됩니다.
네.
하지만 애플을 떠난 스티브 잡스도 이 스티브 잡스가 떠난 애플도 이 1980년대 초반의 호황을 다시 구현해내지 못합니다. 결국 애플사가 스티브 잡스가 세운 넥스트를 사들이면서 잡스는 다시 애플로 돌아오게 됐고요. 애플사는 이후 맥킨토시의 단점을 보완한 새로운 형태인 아이맥을 선보이게 되는데요. 이 아이맥이 소비자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게 되죠.
네. 이후에 스티브 잡스가 또 획기적인 제품들을 계속해서 선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PC 시대의 막을 연 아이맥을 시작으로 MP3 음악 재생기인 아이팟, 이 똑똑한 손전화 아이폰, 판형 컴퓨터, 아이패드 등을 세종에 내놓으면서 애플 신화를 일궈냈는데요. 아이폰 같은 경우는 뭐 스마트폰의 대명사처럼 사용을 된 정도로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대표적인 손전화지요.
네.
자, 무엇보다 스티브 잡스는 새 제품을 소개할 때마다 이 독특한 신제품 발표회를 가졌는데요. 지난 2010년에 있었던 아이패드 발표회 상황을 잠시 들어보시죠.
And we'd like to show it to you today for the first time. And we call it the iPad.
네, 청바지에 검은색 셔츠를 입고 평범한 차림으로 무대에 오른 잡스는 하지만 뛰어난 말솜씨로 청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요. 게다가 기대를 뛰어넘는 제품에 사람들은 늘 환호를 쐈죠.
네.
스티브 잡스는 신제품을 공개하는 순간 바로 그 몇 초를 위해서 몇 달 전부터 피를 말리는 준비와 예행 연습을 했었다고 합니다.
미국 스타라잡기 오늘은 애플사의 창업자 고 스티브 잡스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참 사연 많은 기업인의 길을 걸었는데요. 건강상으로 어려움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잡스는 2009년에 건강상의 이유로 회사를 한동안 떠나 있게 됩니다. 2004년에 췌장암 진단과 수술을 받았지만 2009년에 췌장암이 간까지 전이돼서 간 이식 수술을 받은 건데요. 간 이식 후에 회사에 돌아온 잡스는 한동안 장기기증 운동으로 이 활동을 활발히 또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끝내 췌장암을 이겨내지 못하고 2년 후인 2011년에 세상을 떠났죠.
네. 이 스티브 잡스에 대한 얘기를 쭉 듣고 나니까요. 다음 달에 개봉한다는 그 영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지 궁금한데
네.
공개된 내용이 있습니까?
네. 이번 기록 영화는 스티브 잡스와 연관된 여러 사람의 인터뷰들을 담고 있다는데요. 사실 이 영화에서 감독은 스티브 잡스의 부정적인 면 그러니까 좀 가차없고 부정직하고 잔인한 성격을 부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영화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뉴욕타임스 신문의 한 기자는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친 사람 중에 흠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면서 스티브 잡스는 영웅으로 불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특히 지금까지 7억 대의 아이폰이 팔렸고 수억 명의 사람이 일상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아이폰이라고 하면서
네.
스티브 잡스는 사람이 기기에 대해서 이 감정적인 애착을 가질 수 있게 한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참 많은 사람들이요. 이 스티브 잡스 하면은 이 스탠퍼드 대학교 졸업식 연설을 기억하더라고요.
네, 그럴 겁니다. 이 미국의 대학들은요, 이 세상을 향해서 첫 발을 내딛는 졸업생들을 위해서 졸업식에 유명 인사를 초청해 연설을 듣는데요.
네.
스티브 잡스가 지난 2005년 스탠퍼드 대학에서 한 이 졸업식 연설문은 역대 최고의 연설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요. 잠시 들어보시죠.
And now, as you graduate to begin anew, I wish that for you. Stay hungry, stay foolish. Thank you all very much.
네, 이 문장, Stay hungry, stay foolish. 계속 갈망하라, 오직하라 뭐 이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1970년대 전 세계 편람이라는 간행물 뒤표지에 실린 글을 인용한 건데요.
네.
스티브 잡스 역시 끊임없이 갈망하고 우직하게 자신의 길을 갔기 때문에 이렇게 인간의 삶이 변화를 가져온 혁신적인 기기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겠죠.
네.
스티브 잡스의 이 조언은 잡스를 그리워하는 많은 이들의 마음에 유언처럼 남아있습니다.
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애플사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I'm American.
미국 사람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네, 평범한 미국인들이 내가 태어나고 자란 미국의 생활 모습은 이렇습니다 하고 소개하는 미국인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김묘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버지니아 버크에 거주하는 라이언 크로넌 씨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라이언 크로넌입니다.
네, 오늘도 라이언 크로넌 씨 가족여행 얘기 계속되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몇 주 동안 이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유명한 휴양지 아우터뱅크스에 대해 전해드렸는데요.
네.
오늘은 라이언 씨 가족들이 일주일 동안 머물렀던 곳이죠. 미국인들의 베케이션 렌탈하우스, 휴가용 주택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라이언 씨 만나보시죠.
제가 소개하고 싶은 건 vacation house입니다. Oh, my family. My mom, my dad, my brothers, all their kids, a lot of people, like 17.
저희 가족들 모두,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형제들, 삼촌, 조카들, 그리고 할머니까지 17명이 함께 여행을 다녀왔어요.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아우터뱅크스에서 일주일 동안 함께 먹고 자고 쉬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이렇게 많은 가족이 편안히 머물 수 있었던 곳이 바로 아우터뱅크스에 있는 베케이션 하우스, 휴가용 주택이었어요.
My brother has come all the way from California, so I have to, you know, it makes it, you know, worth it spending extra money to get really nice place so everyone have really good time.
저희 큰형 가족은 서부 캘리포니아에서 이곳까지 왔어요. 비행기를 타고 서부에서 동부까지 날아온 거죠. 딸 둘까지 가족 4명의 비행기 값도 많이 들었고 거리가 멀어서 몸도 무척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주 있는 일도 아니고 좋은 시간 보내고 좋은 추억 만들기 위해서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거죠.
Some live further away, so it's even worth it more, you know, to make this kind of time special because everyone.
이번 여행은 멀리서 온 큰형 가족도 있었고 여든이 넘은 할머니의 두 살 된 조카도 있었어요. 아주 특별한 여행이었죠. 이 특별한 여행을 위해서 다들 힘들어도 참고 기쁜 마음으로 모였는데요. 바닷가에 미리 예약해둔 휴가용 주택에서 편안히 쉬고 잘 지낸 뒤에 각자 집으로 돌아갔어요.
네, 베케이션 렌탈 하우스, 휴가용 주택은요. 가구나 주방용품이 구비되어 있는 집이나 아파트를 일정 기간 동안 이 호텔처럼 빌려서 쓸 수 있는 거죠?
네, 그동안 이 라이언 씨 가족들이 아우터뱅크스에서 휴가 보내는 모습 방송드리면서 이 많은 가족이 호텔은 아닐 테고 도대체 어디서 지냈을까 궁금하셨을 텐데요. 바로 이 휴가용 주택에서 일주일 동안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아우터뱅크스에 들어서면은요. 겉으로 봐서는 지역 주민이 사는 집인지 관광객들을 위한 휴가용인지 구분이 어려운 이 단독 주택들이 쭉 늘어서 있는데요. 라이언 씨 가족도 거기서 머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우터뱅크스가 휴가 장소로 인기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다른 유명 관광지 바닷가에 비해서 호텔이 적고요. 일반 가정집처럼 생긴 이런 휴가용 주택이 많다는 건데요.
네.
미국인들이 뭐 내년 휴가를 위해서 1년 전부터 예약을 서두른다고 하는 그런 숙소들이 보통 이런 휴가용 주택입니다.
네.
자, 어떤 좋은 점이 있어서 미국인들에게 인기 있는 걸까요? 라이언 씨에게 들어보시죠.
Why vacation house? Because when you have a lot of people, it's much
휴가용 주택이 왜 좋냐고요? 우선 인원이 많을 때 비용이 훨씬 저렴하다는 거예요. 큰 집을 빌리기 때문에 가격 자체는 호텔보다 비싼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씩 따져서 계산해 보면 훨씬 싸다는 걸 알 수 있죠. 특히 저희 가족처럼 많은 인원이 일주일 동안 머물기에는 휴가용 주택이 좋은 점이 많거든요.
And then you have all the other good stuff that comes with a pool, big kitchen.
휴가용 주택은 사용하기 편리한 시설들이 갖춰져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에요. 뒷마당에는 우리 가족만 쓸 수 있는 수영장이 있고요. 부엌도 크고 그릇이나 냄비 같은 주방용품들도 다 갖춰져 있어요. 거실에는 소파가 있고 방에는 침대나 서랍장 같은 집에 있는 내 방처럼 필요한 것들이 마련돼 있죠.
So you have better feel with having all these people in one house as opposed to hotel. You have to go out and buy your food all the time. You know, everyone's in separate rooms.
휴가 중인데도 내 집에 있는 것 같은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큰 주택이라서 방뿐만이 아니라 목욕탕도 따로 쓰니까 좋고 매 끼니마다 음식을 사 먹을 필요도 없고요. 휴가용 주택은 호텔에서 느낄 수 없는 편리함이 있어요.
네, 정말 여행지에 큰 집 하나 빌려놓고 자기 집처럼 편하게 쓰는 건데요. 이 좋은 곳을 미리 잡기 위해서 미국인들이 1년 전부터 예약을 서두를 만하다 싶은데요.
네, 앞서 캘리포니아에서 온 라이언 씨의 큰형수 애나 씨도 이 휴가용 주택의 편안함에 대해 언급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My name is Anna Cronin. We live in Huntington Beach.
저는 애나 크로넌이에요. 라이언의 형수죠. 저는 캘리포니아주 헌팅턴 비치에 살고 있어요.
We do think it's crazy that we had to travel so far to go to a beach when we can just go down the street. But
우리 동네에 아름다운 해변이 있는데 비행기를 타고 멀리 아우터뱅크스까지 왔다니 정말 이상하게 들리죠?
You know, it's a small town and everybody's here is on vacation in the same thing.
아우터뱅크스는요. 조그만 시골의 조용한 해변 같은 느낌이어서 좋아요. 주위에 큰 호텔보다는 휴가용 주택이 많아서 관광객인데도 마치 이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이 된 기분이거든요. 휴가용 주택에서 온 가족이 같은 장소에 머물면서 시간을 보내고 아이들과 뛰어다니며 놀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네, 애나 씨는 이렇게 많은 남편 가족들과 여행을 한 건 처음이지만 휴가용 주택에서 자기 집처럼 편하게 가족들과 어울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We have like big vacation house when everybody lives in the same place. When we go on vacation, we normally stay at hotels.
온 가족이 같은 장소에서 여유 있게 머물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많은 가족이 함께 여행을 하는 건 처음이에요. 여행을 가면 우린 늘 호텔을 이용했었거든요.
And before I think, you know, there were maybe four families, everybody had their own room, but it was really divided. And so we brought our own cereal, they brought their own cereal. We share a little bit, but it's very different.
여기 오기 전에는 아무리 남편 케니의 친형제, 친가족이어도 일주일 동안 같이 있으면 불편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거기다 남편의 삼촌, 이모, 할머니까지 같이 있어야 하니 얼마나 어색할까 걱정했어요. 다행히 휴가용 주택이 넓은 집이어서 우린 모두 각자의 공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같이 공유할 건 공유하고 각자 따로 있을 땐 또 따로 있고요. 그래서 불편하지가 않아요. 방이 많으니까 자기 방에서 쉴 수도 있고 서로 거리를 유지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Three years ago, we did it with Kenny's friends, but it was really different. You know, everybody here is so comfortable with each other, and that makes.
3년 전에 남편의 친구 가족들과도 휴가용 주택을 빌려서 여행을 한 적이 있어요. 이번 여행은 그때와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아마도 그건 우리가 가족이어서일 거예요. 모두 너무 편하고 서로에게 친절하고 또 서로에게 양보하고요.
네, 라연 씨 가족 참 여행지에 있는 휴가용 저택에서 마치 어린 시절 자랄 때처럼 다 같이 한 집에서 생활을 했네요. 이번 여행이 가족 모두에게 참 소중한 추억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여행지에서 여럿이 함께 지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많은 미국인들이 서둘러서 이 휴가용 주택을 예약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네. 라이언 씨는 휴가용 주택은 인원이 많으면 많은 대로 또 적으면 적은 대로 좋은 점이 많다고 합니다.
It depends on how many people you have. A whole family? It's better to do house.
인원이 몇 명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저희처럼 온 가족이 가는 거면 휴가용 주택이 훨씬 나아요.
It's cheaper, it's more convenient because you don't have to go out and eat all the time. You can cook all your own food. You can do the laundry in the house and stuff as opposed to
전체적으로 따져 보면 가격도 싸고 음식도 직접 해 먹을 수 있고 무엇보다 빨래를 할 수 있는 게 큰 장점이죠. 일주일 동안 수영장과 바닷가에서 놀다 보니까 빨래가 많이 나오는데 세탁기가 없으면 동전 세탁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휴가용 주택은 빨래까지 집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어서 정말 편리해요.
Now if you have small family, you know, just a few people, even them, they have houses that just couple bedroom, small house, you know, that you can get really
인원이 적을 때도 호텔보다 휴가용 주택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휴가용 주택이라고 해서 꼭 큰 집만 있는 게 아니고요. 작은 집도 있거든요. 친구들과 작은 집을 빌려서 여행을 한 적이 있는데 호텔보다 비용이 훨씬 적게 들었어요. 휴가용 주택은 보통 일주일 단위로 빌리기 때문에 처음에는 한 곳에 오래 머무는 게 좀 지루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마음이 편해서 좋았어요. 음식을 직접 해먹는 것도 재밌었고요.
네, 미국은 멀리 있는 주는 비행기로도 몇 시간 거리여서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기가 참 쉽지 않은데요.
네.
이 라현 씨 가족도 1년 전부터 이렇게 준비를 해서 모인 거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 있지만 미국인들은 이런 여행을 하기 위해서 평소 휴가도 아끼고 여행 경비도 모으고 오래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라현 씨도 오래전부터 형들과 의논하고 휴가용 주택을 예약했다고 합니다.
Oh yeah, of course. Always earlier actually because you can find better houses if you look earlier.
더 좋은 곳을 얻고 싶으면 최대한 빨리 예약을 해야 해요. 더 빨리 시작할수록 선택의 폭도 넓고 더 유리하거든요.
We had to plan it well in advance because you know he has work and he lives in California so it's very hard for him.
저희도 계획을 미리 잘 세워야 했어요. 큰 형은 서부 캘리포니아에 살고 작은 형과 저는 동부 버지니아에 사니까 전화나 전자우편을 주고받으며 휴가를 맞추고요. 여행 경비를 어떻게 할지도 의논했습니다. 조카들이 스포츠팀이나 학원, 유아원에 다니기 때문에 아이들 일정도 맞춰야 했죠.
We started planning this January. You know, we made set a date.
우리가 본격적으로 준비한 건 지난 1월이었어요. 1년 전부터 여행에 대해서 의논해 오다가 8개월 전인 지난 1월에 이 휴가용 주택을 예약했죠.
Me and my brothers, you know, because I said, oh, we need to do this, and they said, oh, good idea. So I started searching.
저와 형들은 어떤 장소로 여행을 떠날지, 어떤 집을 선택할지에 대해서 오랫동안 의논하면서 계속 정보를 주고받았어요. 형들과 여행 일정을 맞추는 동안 뭘 하면 올지도 열심히 찾아봤고요. 결국 이 집이 좋다고 결정을 했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즐기고 있습니다.
Most people start looking maybe two months after. So they'll start looking in September, October to find houses because it goes for the next year.
보통 미국인들은 휴가에서 돌아온 지 두 달 뒤쯤 다음에 휴가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8월에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면 9월이나 10월에는 내년 휴가 장소를 찾기 시작하는 거죠. 만약에 장소가 결정되면 최대한 빨리 휴가용 주택을 예약해야 합니다. 미리미리 준비해야 더 좋은 장소에서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지낼 수 있으니까요.
네, 오늘은 라이언 크로논 씨와 함께 미국인들이 즐겨 이용하는 휴가용 주택에 대해 전해드렸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김미옥 기자 잘 들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Hi,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 배워볼 영어 표현은 fish for compliments. Fish for compliments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a conversation I had with Mike. Listen carefully. Hey, Mike, doesn't this new sweater make me look fat?
What are you talking about? Not at all. You look great in that new sweater. It sounds like you're fishing for compliments.
네, 오늘 본문에서 제가 Hey, Mike, Doesn't this new sweater make me look fat? 내가 이 새 스웨터 입으면 뚱뚱해 보이지 않니? 라고 하자 마이크가 What are you talking about? Not at all. You look great in the new sweater. 에이, 무슨 말 하는 거야? 멋있기만 한데. It sounds like you're fishing for compliments. 너 괜히 칭찬 듣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하네요. Now keep today's expression, fish for compliments,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Hey Mike, doesn't this new sweater make me look fat?
What are you talking about? Not at all. You look great in that new sweater. It sounds like you're fishing for compliments.
Today's expression is fish, F-I-S-H. Fish for, F-O-R, for compliments, C-O-M-P-L-I-M-E-N-T-S, compliments. Fish for compliments. A compliment is a good remark about someone or something. So when you are fishing for compliments, It means you are looking for someone to say good things about you. Fish. Fish는 보통 낚시질하다 라는 뜻인데요. 이 표현에서는 꾀어나다 라는 의미죠. Compliments. Compliments는 칭찬이나 찬사를 말하는 거고요. 결국 fish for compliments는 칭찬을 하게끔 유도하다 라는 뜻인데 때로는 자신을 헐뜯거나 깎아내려가면서까지 남이 칭찬하게 하는 걸 말하기도 합니다. 제 동생은 칭찬받기를 좋아하는데요. 제가 그걸 눈치채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 동생은 은근히 분위기를 유도해내죠. 제가 칭찬을 안 하고는 못 베기도록 말이죠. 바로 이런 상황에서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마이크가 제게 너 괜히 칭찬 듣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It sounds like you're fishing for compliments 라는 문장이요. 자, 그럼 오늘의 예문 함께 보시죠. I wasn't fishing for compliments at all 라고 하면 난 칭찬받으려고 그런 건 절대 아니야 라는 뜻이 됩니다. Here's another example. Look at Tom. Isn't it so funny that he is trying so hard to fish for compliments? 라고 하면, 야, 톰 좀 봐. 그냥 칭찬받으려고 안간 힘쓰는 게 우습지 않니? 라는 뜻이죠. Here is a final example. Richard was fishing for compliments when he was showing off his new outfit. 라고 하면, 리처드는 새 옷차림을 보여주며 칭찬이 듣고 싶었던 거야. 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대화를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Hey, Mike, doesn't this new sweater make me look fat?
What are you talking about? Not at all. You look great in that new sweater. It sounds like you're fishing for compliments.
Let's review. When you are fishing for compliments, you are looking for someone to say good things about you. Fish for compliments. Fish for compliments. Now try using this expression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에 워싱턴 뉴스 광장 많이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은 중국의 종교 자유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 국무부의 마크 토너 부대변인은 지난 8월 25일 남부 저장성에서 중국의 저명한 기독교 인권 변호사인 장카이 변호사와 그의 보좌진이 구금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베이징에 근거지를 둔 장카이 변호사는 저장성에서 정부 당국이 교회의 십자가를 철거하는 행위와 관련 현지 기독교 단체들에게 법적 조언을 해왔습니다. 장카이 변호사는 공공질서를 위협하고 파괴했다는 혐의로 6개월 징역형에 직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카이 변호사의 구금은 인권 변호사에 대한 중국 당국의 탄압과 종교 자유에 대한 박해가 계속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미국의 데이비스 사퍼스타인 국제종교자유 담당 대사는 최근 중국을 방문해 현지 당국자들과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시민단체 대표들과 만나 종교 자유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사퍼스타인 대사가 농촌 지역에서 종교가 확대되고 종교에 기반을 둔 시민단체가 증가하는 등 일부 긍정적인 발전이 있다는 것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사퍼스타인 대사는 중국의 인권 유린과 종교 자유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고 국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사퍼스타인 대사는 중국 관리들에게 남부 저장성에서 계속되는 십자가 철거와 비등록 종교단체에 대한 박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사퍼스타인 대사는 중국 당국자들에게 티벳의 불교도와 무슬림의 종교 활동에 대한 제약에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를 재고하라고 말했습니다. 또 최근에 종교와 인권 지도자들이 구금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미국은 장카이 변호사가 즉각 석방되길 바랍니다. 또 종교 자유와 여타 기본적인 자유를 행사하다가 구금된 모든 중국 시민이 풀려나길 희망합니다. 중국을 비롯한 모든 국가들은 시민들의 종교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안정되고 번영하는 사회를 만드는 기초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권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여러분의 의견도 더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US 팔러시 360을 찾아보세요. 페이스북과 트위터 해시태그 US 팔러시 360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두 차례 아침과 저녁에 방송해드립니다.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 또 1199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11935 kHz로도 저희 방송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